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RJ 현입니다. 한 주일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의 사이클로 살아가고 있는데, 달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일곱 개의 요일, 일주일을 정하고 하루 24시간을 만들었을까요? 동굴 속에서 원시인으로 살았을 때는 해가 뜨면 움직이고 어두우면 동굴로 들어와 잠을 잤을 텐데요. 우리 인류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히 과학과 기술이 놀라운 발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역사 채널은 과학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사는 자연 세계에서 인류의 역사적 발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과학사의 범위가 물리학과 생물학에 국한되었으며, 서술 내용도 실패를 극복한 과학의 승리에 집중되었습니다. 또 과학은 인간 문명 발전의 일면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는데, 토마스 쿤에 의하면 과학사란 각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전 패러다임에 대한 부정과 과학적 선택에 의해 현재의 과학으로 전변되는 과정을 서술한 것입니다. 최초의 과학 사학자라 할수 있는 윌리엄 휴얼은 19세기의 사람입니다. 이 과학 사학자 이전 과학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과학 사학자, 과학 철학자라 지칭하였습니다. 과학사의 역사는 짧다 하더라도 과학 자체는 인류가 눈을 뜨면서부터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고 질문이 생기고 지식이 쌓이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사의 분야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천문학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단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과학은 과학이라 불리는 방식을 이용해 얻는 지식을 뜻하기도 하는데, 과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science는 라틴어로 지식을 뜻하는 단어 scientiae에서 유래했습니다. 과학이란 세상을 관찰, 실험하고 개념과 가설을 세운 뒤 이를 실천에 의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과학적 설명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검증될 수 있거나 없거나 둘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설명은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만 받아들여집니다. 뉴턴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 때문이라 말했듯이 최고의 과학자들의 업적도 사실은 선배 과학자들이 일구어 놓은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학적 발견들 중에는 수백 년 전에 이루어진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인들이 폭죽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낸 것은 12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자신에 관해,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아주 큰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우주는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은 다른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별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별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우주 속에서 지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또 다른 중요한 질문 한 가지. 생명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도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이어집니다. 원자란 무엇일까? 더 작은 소립자도 있을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별들이나 세계 창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처음 옛 사람들의 생각은 창조 신화에서 나타납니다. 인도의 시인들은 세상이 원래 거대한 나무의 가지들 속에 있었다고 노래했고, 중국인들은 세상이 평평하고 그 위에 별들이 박힌 하늘이 덮개처럼 덮고 있다고 믿었으며, 고대 페루인들은 우주가 거대한 상자 모양이고 그 지붕에는 위대한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과학이 탄생하기 전 우주가 지닌 수수께끼와 힘을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고대인들의 질문은 이야기꾼이나 사제들에게서 답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별과 행성들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지만, 그런 생각은 점성학이라는 유사과학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별들에 관해 지어낸 이야기로 시작에 관한 수수께끼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려 했고,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되풀이되면서 그것을 창조신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끈질기게 관측을 하면서 인류는 많은 별들이 일정한 궤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와 달, 행성, 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깨달음은 놀라운 것이었고, 하늘의 질서를 알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관측한 것을 체계적으로 구성해낸 것이 천문학이라는 과학의 탄생입니다. 먼저 고대인들은 달을 보면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달의 모양이 변하는 29.5일의 과정은 누구나 관찰할 수 있었고, 어느 때 밤이 깜깜해져 어느 날밤 사냥을 할수 있는지 알게 되어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중국, 아메리카에서 제작된 최초의 달력은 달의 바탕을 두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인들은 한 달을 달의 주기인 29.5일로 잡고 12달 354일을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음력 1년은 양력보다 11일이 적었습니다. 계절을 파악하는 데더 필요한 것은 양력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달력의 주요 용도는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었으므로 그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는 그 여분의 날들을 추가해 달력이 계절과 일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기원전 2357년경 요 임금 때 태음력을 만들었으나 이내 계절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년마다 한 번씩 7개월을 더해서 달력을 조정했습니다. 중국, 유대, 이슬람 달력은 지금도 태음력입니다. 이슬람 달력은 1년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29일짜리 달과 30일짜리 달이 한 번씩 교대되는 방식입니다. 계절과 맞추려는 노력은 없고 이슬람교의 신성한 단식 기간인 라마단은 매년 날짜가 달라집니다. 최초로 양력을 사용한 것은 이집트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시리우스가 어느 계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새벽 하늘에 시리우스가 나타날 때 떠오르는 태양과 일직선 상에 놓이고 매년 이집트의 나일강이 범람을 시작할 무렵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새해는 8월 하순에 해당하는 도트의 달,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천문학자들은 매년 시리우스가 다시 등장하는 시기를 기록하다가 점차 양력의 한 해가 365.251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달력은 1년이 12개월, 한 달이 30일이었습니다. 남는 5일은 주요 신들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그러고도 매년 4분의 1일이 남았으므로 몇 년마다 하루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윤년을 가진 현대의 달력은 이집트 달력에서 온 것입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문명권에서는 계절의 주기와 낮의 길이가 태양과 지구의 춤으로 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지구가 자체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6월 21일에 태양이 하늘의 정점에 오르며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하지라 부르고 여름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남반구에서는 6월 21일이 겨울의 시작입니다. 춘분과 추분, 하지와 동지를 예측하기 위해 세심한 천체 관측과 오랜 세월에 걸친 기록이 필요했는데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두루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팔렌케는 마야 문명의 천문학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엔 제사를 지내는 건물들이 정확한 직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 하지와 동지에는 햇빛이 각 건물의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사이에 건축된 영국의 거대한 원형 석조물인 스톤헨지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던 유럽의 여러 도시에도 그런 기념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와 동지가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마야인들은 신을 별과 연관시켰습니다. 제사장은 특정한 시기에 어느 신이 우세한지 예측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언제 행운이 찾아오고 재앙이 일어날지 예측했습니다. 그것은 마법과 주술에 가까웠지만 세심한 천체 관측은 세계적으로 정교한 달력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달력들은 어느 것도 그다지 정확하지 못해 수백 년마다 세심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달력이란 인간이 시간을 조직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는 시계의 시간과 달력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계의 시간은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행이지만 달력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달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표입니다. 고대는 시계의 시간과 달력의 시간을 주로 사회의 엘리트, 사제, 천문학자, 수학자가 통제했습니다. 이집트 학자가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이유가 태양신 라아가 낮에 12개의 별자리를 들르고 밤에는 지하 세계의 12개 구역을 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주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섯 개의 특이한 별들의 태양과 달을 합쳐 일주일을 7일로 정하고 각 요일의 이름은 천체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주일을 쓰지 않았지만 로마인들은 수세기 동안 8일짜리 주일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달과 태양을 관찰하면서 인간은 시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깨우쳐 달력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0억분의 1초인 나노초까지 측정하는 원자시계까지 나와 하루를 더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인 것. 내가 집에 책상에 앉아 있는 것과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을 비행할 때 시간은 약간 다릅니다.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다면 시간의 관념이 달라집니다. 또 태양계 바깥에서 우리의 태양을 바탕으로 하는 달력은 사용할 수 없겠죠. 앞에서는 달과 태양을 관찰하면서 달력을 만들어선 인간의 문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천문학에서의 걸출한 과학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탈레스입니다. 기원 후 3세기의 그리스 작가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는 탈레스는 최초로 천문학을 연구했으며 최초로 한 천체가 다른 천체에 의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현상인 식을 예측하고 하지와 동지를 알았다고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레스가 최초로 천문학을 연구했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별들을 심층적으로 연구했고 중국인들도 일식과 월식을 예측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하지만 탈레스처럼 지식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수 있으니 유용한 정보라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지배 계급이 지식을 소유해서 과학자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탈레스의 제자인 아낙시 만드로스는 흔히 천문학의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건 역시 전혀 사실은 아니죠. 하지만 아낙시 만드로스가 한 일은 조금 색다른 것으로 그는 지구 전체의 모습에 관심을 가졌고 우주 안에서 지구의 위치를 알고자 했습니다. 아낙시 만드로스는 지구의 표면이 곡선일 거라 추측했는데 먼 곳을 여행하면 별들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하늘이 그냥 지구 위에 활 모양으로 놓인 게 아니라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고 운반하는 투명한 구체라는 획기적인 발상을 선보였습니다. 이 천구의 개념은 천문학이 도입되어 1000년 이상 천문학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가 구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은 수십 년 뒤에 등장합니다. 그가 생각한 지구는 납작한 원통 모양이었고 우주의 중심에 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지구를 떠받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허공했던 지구의 관념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제자인 메네스는 그리스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화성과 금성이 별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화성과 금성은 행성이니까 그의 생각이 옳았던 거지요. 또한 그는 무지개가 여신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소크라테스를 가리킨 아낙사고라스는 그리스의 역사상, 나아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대에 영향을 미쳤는데,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 메네스와 함께 과학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 사상가입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달이 평범한 물질로 만들어졌고 거기에도 산이 있으며 빛을 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기원전 5세기의 사람들은 태양과 달과 행성들이 신이거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낙사고라스의 놀라운 사고의 도약을 통해 태양이 그리스만큼 커다란 불타는 돌덩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에 소스라쳐 놀랐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신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아낙사고라스의 사상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낙사고라스를 불경죄로 잡아 가두고 처형하려 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이성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했으나 당국의 분노를 달래지는 못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마법이나 신화가 아니라 자연에서 답을 찾고자 한 참된 과학자였습니다. 결국 아낙사고라스는 유죄 판결을 받고 남몰래 아테네를 떠나 만명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수학자로 잘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582년경 터키 해안에서 1.5km 떨어진 에게해의 사모세 섬에서 태어난 피타고라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아낙시만드로스의 납작한 원통형 지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지구가 커다란 공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은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타고라스는 또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일찍이 아낙시만드로스는 태양과 별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것들이 회전하는 천구에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일단 그 생각을 받아들였으나 지구, 태양, 행성들은 별들과 같은 천구에 붙어 있지 않다고 보았고, 다른 경로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또 피타고라스는 천구가 여러 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000년이 지나서 천문학자들은 태양과 행성들의 천구가 각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대과학은 그 투명한 천구 이론 대신 중력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피타고라스 이후 200년 뒤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기원전 344년 무렵에 그리스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만큼 창조성이 넘치는 그리스의 고전 시대를 맞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이 큰 과학자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천문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대부분 옳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존의 천구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으며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세계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으나 존재나 소멸에 이르는 변화는 없다. 우주는 영원 불변하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기록을 통해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건대 가장 먼 하늘까지 포함하는 전체 구도에서나 하늘의 특정한 부분에서나 어떠한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다. 우주는 언제나 그대로일 뿐 변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별들과 행성들을 모두 포함한 천구가 54개나 회전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장 먼 천구가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운동하게 하는 힘을 가진 존재인 원동자, 즉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그 시대 사람들은 망원경 같은 기술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의 두뇌와 손, 수학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때로 그런 잘못된 생각은 그뒤 수천 년 동안 사실로 여겨졌으며, 과학의 진보를 가로막은 경우도 잦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대부분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생각의 출발점을 모든 학문 분야에서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천문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 역시 행성의 판테온 중심에 지구를 고정시켰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리스 천문학을 집대성한 알마게스트는 유럽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서도 대단히 높은 권위를 누렸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슬람 천문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유럽 세계로 다시 수입된 알마게스트가 유럽 천문학을 지배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알마게스트는 여러 순간에 행성들이 있을 수 있는 각각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인용된 수치는 때때로 정확하지 못했고, 행성들이 종종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운행했으며, 심지어 예측한 위치에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1543년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혁명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천구의 해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판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우주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코페르니쿠스는 혁명가다운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를 완성하고도 10년이 넘도록 출판을 보류했던 그가 출판을 결심한 것은 죽기 바로 1년 전 1542년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은 어떠한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을까요? 왜 자신의 새로운 우주론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주저했을까요? 코페르니쿠스의 책에서 태양은 이전의 지구와 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회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 구조를 태양 중심 체제 혹은 태양 중심설, 흔히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 부릅니다. 태양 중심 체계는 지구 중심 체계보다 행성의 운동, 특히 역행 현상을 훨씬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은 점차 구시대적 과학 이론의 유물이 되었고, 오늘날에는 지구를 비롯해서 뜨도는 별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태양 중심의 우주에는 70개가 넘는 달과 행성, 3,450개까지 발견된 소행성, 그리고 무수히 출몰하여 태양계에 무리를 행성하는 혜성 등이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너무나 붐벼서 행성의 붐빌, 신의 이름도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론도 당시에는 그저 여러 이론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론을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폭발적인 잠재력은 50년이 넘도록 인식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는 태양 중심 체계 이론을 이단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전 무결한 하늘의 세계와 변화무쌍한 땅의 세계 사이의 엄격한 구별이 더 이상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우주론에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존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황의 권위와 하늘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 예수회의 신부들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더욱 맹위를 떨치게 되었으나 중국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우주론에 대해서는 거의 무장 해제되어 있었던 중국에서 예수회의 신부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단설을 봉쇄하고 그들이 존경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1600년대 마테오 리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소개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아담 샬은 티코 브라헤의 천문학을 소개했습니다. 그와 같은 시기에 로우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맛보기로 살짝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1616년에 교황청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왜곡된 행태로 소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모순들이 드러나자 중국인 학자들은 서양 천문학이 엄밀한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서양 천문학을 낮게 평가하게 되었고, 그 학문성을 의심하는 사이에 유럽에서는 천문학 혁명에 가속도가 붙고, 1687년 뉴턴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출판했습니다. 모든 천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발견된 것입니다. 확대경을 하늘로 향하게 한 갈릴레오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끌어내릴 증거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1610년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갈릴레이의 천문 노트라는 작은 책자를 발표해 세상을 경악케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너무나 희미해서 볼수 없었던 별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은하수의 성운처럼 흐릿해 보이는 부분이 나타내는 등의 특징은 단지 별들이 촘촘히 모여 있기 때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가 목성의 주변을 도는 네 개의 달을 발견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발견은 코페르니쿠스의 개념을 폄하하던 프톨레마이오스 지지자들에게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구가 움직인다면 달이 그 빠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뒤에 남겨질 것이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는 운행의 중심이 목성이 움직여도 네 개의 달은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주로 확정한 것은 금성의 상 관찰이었습니다. 광화된 관찰력으로 무장한 갈릴레오는 금성이 떠오르면 초상달에서 보름달 모양이 이르기까지 마치 달처럼 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설명되려면 금성이 때로는 태양 뒤에 있고 또 때로는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성이 지구 주변의 궤도를 돈다는 모형과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은 퇴출되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이처럼 할수 있었던 것은 망원경의 기술적 발달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레이는 만약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망원경을 들여다보았더라면 당연히 생각을 바꾸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사람들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616년 갈릴레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옳다고 주장하던 교회로부터 견해를 바꾸라는 경고를 받았으나 갈릴레오는 멈추지 않았고 그가 낡은 이론을 광범위하게 파괴하자 교황은 갈릴레오가 자신을 조롱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갈릴레오를 이단죄로 종교 재판에 회부했고, 1632년 69세였던 갈릴레오는 재판을 받고 강제로 자신의 견해를 공개 철회해야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형이 틀렸다고 확신하는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티코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케플레어의 시대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572년 브라헤는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을 발견했습니다. 브라헤는 별의 위치를 여러 번 되풀이해서 관측한 결과 이 별이 달이나 행성보다도 멀리 있는 항성으로 새로운 별, 즉 신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별은 우주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개념에 들어맞지 않았고 브라헤는 신성을 보고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형이 틀렸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1577년, 브라헤는 우라니보르그에서 혜성을 관측했는데, 그때까지 천문학자들은 혜성이 공기층에서 떠다니는 가스 덩어리라 생각했지, 천체로 간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라헤는 주도 면밀한 관측을 통해 혜성의 거리가 달보다 3회 이상 먼 곳에 있고, 금성보다도 더 멀리 있으며, 태양 주위를 운동하는 천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혜성의 존재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영원 불변하지 않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브라헤가 신성을 발견하고 혜성의 본질을 규명한 것이 새로운 천문학의 진영에 큰 힘을 실어준 것은 사실이나 브라헤는 혁명의 대열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브라헤가 관찰과 경험을 중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브라헤가 프톨레마이오스의 낡은 이론을 지지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브라헤가 제시한 우주론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구 중심 체계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체계를 혼합한 모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주론을 지구 태양 중심 체계라고도 하고 그냥 티코 브라헤의 우주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그의 모델은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놓여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과 태양이 회전합니다. 여기까지는 프톨레마이오스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다섯 별이 모두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고 이것은 명백히 코페르니쿠스의 모델을 차용한 것입니다. 1600년 케플러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수학자였던 브라이를 만나 그의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론가였던 케플러는 브라이가 축적한 방대한 관측 자료가 필요했고, 관측가였던 브라이는 케플러의 수학적 재능을 이용해 자기 체계의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1601년 브라이가 죽자 케플러는 브라이의 뒤를 이어 제국 수학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브라이는 자신의 자료와 하늘 지도인 성도를 모두 케플러에게 넘겨주었고, 케플러는 그것을 잘 활용했으나 브라이가 뜻한 바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이는 코페르니쿠스가 틀리고 자신의 지구 중심 모행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했으나, 케플러는 편견을 갖지 않고 수년간 연구한 끝에 마침내 코페르니쿠스가 옳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보다 한발더 나아간 책을 썼습니다.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 뿐만 아니라 태양에서 나오는 힘이 행성의 운동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태양에서 먼 행성일수록 그 힘은 더 약해진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별과 행성에게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 케플러는 정확하게 알수 없었지만, 태양은 어떤 종류의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고,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지구와 우주의 베일들이 차차 벗겨지는 천문학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1607년에는 아주 밝은 혜성이 나타나 일대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빛을 가릴 만한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평소에 보지 못한 빛이 나타나면 확 눈에 띄게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혜성은 당시로는 대단한 화제거리였습니다. 혜성은 행성의 궤도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팸플릿과 포스트에서는 이 혜성을 유엘 사태와 기아와 군주의 죽음과 같은 재앙과 연결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99년에 쓴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거지가 죽을 때는 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이 빛나는 것은 왕의 죽음을 예고한다. 점성술사들은 혜성이 재앙의 징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혜성이 하늘에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제에게 달려가거나 기도를 하거나 숨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에서 설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주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감각과 말과 지성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 스스로 그 원인을 알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일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놓았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혜성에 관한 무지의 구름은 헨리라는 영국인에 의해 싹 그쳐졌습니다. 1675년 영국 왕립학회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에게 천문대를 세울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부탁했고, 렌은 그리니치의 로열 파크에 있는 한 언덕을 추천해 곧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675년에는 존 플램스티드가 왕립 천문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맡은 임무는 망원경을 사용해서 브라이가 만든 성도를 좀더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에 총명한 옥스퍼드 대학생인 헨리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는 비누 제조업자였는데, 패스트가 들끓던 시절이라 비누가 날개 돋친 듯 팔려 큰 돈을 벌었고, 그 덕분에 아들이 재능을 마음껏 펼치도록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헨리는 유럽에서 만든 하늘의 지도에는 적도 남쪽에서만 보이는 별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적도 남쪽으로 항해하는 배들은 표지로 삼을 만한 하늘 지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아버지에게 남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까지 항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대달라 부탁했습니다. 헨리는 그 섬에 관측소를 세우고는 남반구 하늘에 성도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모두 341개의 별을 실었습니다. 마침 유럽인이 발견 항해에 나서던 시대였던지라 그것은 아주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헬리는 곧 남방과 하늘의 티코 브라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헬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려져 있던 별들의 위치를 당시와 비교하여 별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별은 하늘에 붙박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1682년 헬리는 프랑스의 파리 천문대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밝은 혜성을 관측했습니다. 나중 그는 그 혜성의 궤도가 1456년과 1531년, 1607년에 나타난 혜성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혜성들은 모두 같은 혜성이 76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지구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혜성은 1758년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혜성을 열심히 관측하고 연구하면서 혜성들이 어디서 올까 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혜성은 직선으로 움직일까? 아니면 혜성도 타원 궤도를 따라 움직일까? 헬리는 혜성도 예측 가능한 타원 궤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이 그 타원 궤도를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약 헬리의 추측이 옳고 1682년의 혜성이 76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늘의 천체들도 과학의 법칙을 따르며 뉴턴의 이론이 옳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헬리 혜성은 과연 예측한 대로 다시 나타났을까요? 1758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혜성을 찾기 위해 하늘을 지켜보았습니다. 독일의 농부 요한 게오르크 팔리처 슈가 크리스마스 밤에 맨 먼저 그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였던 팔리처 슈는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자 볼테르는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이 혜성이 돌아오는 것을 놓칠까봐 그의 겨울에 잠을 자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혜성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혜성은 예정된 시기에 돌아왔고, 그후약 76년마다 한 번씩 반복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헬리의 예측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혜성은 재앙의 전조로 공포의 대상이었으나, 이제 그 정체가 확인된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헨리는 뉴턴에게 붙이는 송시에서 그러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박식한 박사들에게 종종 쓸데없는 주장을 소리 높여 펼치겠던 문제들이 이제 이성의 빛으로 환히 드러났고 무지의 구름이 마침내 과학으로 싹 그쳤도다. 이상 서양 천문학을 살펴보았는데 갈릴레이만이 코페르니쿠스만이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내노라하는 과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의 과학자들도 우주와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서양의 과학자들과는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과학자는 학자로서 대접받는 전통이 있었고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으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에서 교육받은 선비가 과학을 연구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았고 존경도 받지 못했으며 신분이 낮은 자들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과학자가 되는 일은 그래서 그 자체가 작은 모험이었지만 기꺼이 그 모험을 선택한 조선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최초로 测距仪를 만들었고 달력을 만들었으며 독창적인 천문학 이론을 내세우기도 했으며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도전 정신이 오늘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순지는 조선시대 초기인 1406년에 태어났습니다. 내노라하는 양반 이맹상의 다섯째 아들이었습니다. 배설이 높은 양반의 아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전에 작은 배설을 미리 시작할 수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음서라고 합니다. 엄서제 덕분에 궁궐로 들어온 이순지는 22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문관이 됩니다. 그리고 성문원에서 외국 문서를 번역하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양반이라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역시 그때까지 만나보지 못한 수학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그에게 숫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도구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숫자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앞뒤가 딱딱 맞았습니다. 이순재의 수학 실력은 차츰 소문이 났습니다. 성문원에서 4년간 근무한 뒤 수학에 어떤가는 실력자들이 모인 역법 교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순재는 물 만난 물고기와 같았습니다. 외국의 수학책과 천문학 책들을 보면서 빠르게 내용을 익혀 나갔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 이순재의 수학 실력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훨씬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1431년 집현전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역법 교정의 신출내기인 이순재가 한양의 북극 출지, 즉 서울의 위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위도를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북극성이 땅과 이루는 각을 이루는 것이지만 그때까지 조선에는 별의 각도를 재는 각도기인 간이나 혼천이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계산으로만 위도를 알아내야 했지만 당시의 수학 실력으로는 쉽지 않아서 관원들 모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그뒤 중국에서 온 역법에 능통한 사신을 통해 이순재가 계산한 서울의 위도가 38도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 세종은 이순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칙을 밝혀 자주적인 역법을 만들기 위해 하늘을 관측할 간이와 혼천이를 만든 책임을 이순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만의 기술로 일구월 가을 역법의 세계, 그 새로운 세계를 펼치기 위해 이순재가 간이 되어 오른 것은 1434년 그의 나이 29이었습니다. 1442년 이순재는 칠정산 내편과 칠정산 외편을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두 권의 책은 그뒤 200년 동안 조선의 역법으로 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달력을 만들고 농사와 축제의 시기를 정했습니다. 달력을 구하기 위해 더 이상 중국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은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천문학 대국이 된 것입니다. 서양 천문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동양 최고의 천문학자는 이순재였습니다. 서양 천문학이 동양을 앞서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00년이나 지난 뒤의 일입니다. 덴마크의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가 최초의 개인 천문대를 세운 것도 1576년의 일입니다. 이순재는 조선 고유의 역법인 칠정산 내외편 외에도 천문 관련 관리들의 필독서였던 제가역상집, 천문유초, 교식, 추모법 등을 남겼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간이, 규포, 태평, 현주, 앙부일구와 보루각, 흥경각은 모두 이순재가 세종의 명을 받아 이룬 것이다. 장영실 같은 기술자들이 여러 천문기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순재가 남긴 이론적인 연구가 밑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완벽한 유교 국가의 틀을 갖춘 성종 때에 이르면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을 미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조선 전기에 이룩한 위대한 천문학의 전통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명의 위대한 조선의 천문학자가 있는데 1658년에 태어난 김성문입니다. 혼천설 외에 이렇다 할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던 우리나라에 새로운 우주 이론이 탄생한 것은 김성문이 40살이 되던 1697년입니다. 역학 도해. 이 책은 지구가 스스로 자전한다는 주장, 즉 지전설을 담은 세계 유례가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역학 24도해에 조금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역학 24도해는 흔히 역학도해라 불리는데 우주에 대한 24개의 그림과 11,110개의 글자로 된 해설을 엮어 만든 역학에 대해 24개의 그림을 섞어 설명한 책이란 뜻입니다. 역학은 중국 유교 경전 중의 하나인 주역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다른 경전과 달리 주역은 우주와 자연에 대한 법칙을 연구하는 책으로 역이란 말은 바뀐다, 변한다 라는 뜻이며 주역은 천지 만물이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고 풀이한 책입니다. 동양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을 완전히 알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예측 방법입니다. 어떤 조짐이 보이면 예전에 반복되었던 일에 비추어 이런 일 또는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학은 음양의 원리를 이용해 점을 쳐서 앞니를 내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성리학은 우주 만물의 법칙을 설명할 때 역학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철학자들에게 역학은 꼭 연구해야 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김성문은 서양의 철학 천문학이 가진 장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생각했고, 서양 과학자들이 확실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성문은 서양의 천문학 책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우주를 만든 것인데, 그가 그린 하늘의 모습은 티코 브라헤가 그린 하늘 구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티코 브라헤도 다른 어떤 서양 천문책도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문이 지구가 스스로 돈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리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우주를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며 시대를 뛰어넘은 그의 주장은 그러한 바탕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성문은 역학 도회를 펴낸 지 10년 뒤인 1735년 7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양에서 공식적으로 지동설을 인정한 책은 1767년에 나왔습니다. 이상 조선의 천문학자인 이순지와 김성문을 보았습니다. 이외에 조선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도 서양 과학자 못지않은 과학자들이 물론 많았습니다. 그런데 근대 과학은 왜 동아시아에서 자생적으로 꽃을 피우지 못했을까요? 니듬은 역사에 출현했던 모든 비유럽 세계의 전통 과학은 근대 과학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비유에는 진정한 과학은 유럽의 근대 과학 하나뿐이라는 서구 중심주의와 지구상의 모든 전통 과학은 서구 근대 과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목적론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비유럽 세계의 전통 과학사는 전통 과학의 굴레에서 벗어나 서구적 근대 과학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과정으로 저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적 근대를 역사적 필연이라 생각했던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 3국의 역사학자들은 17세기에서 19세기의 역사에서 근대 과학의 싹을 찾아내려고 무진했었습니다. 특히 지전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연상시켰기 때문에 일찍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이 중세 유럽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붕괴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지전설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제로 지구설이나 지전설 때문에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기구에 소속된 전문적인 천문학자들은 대체로 우주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은 전통적인 우주론의 개념을 가지고 서양 천문학의 지식들을 수용했습니다. 서양 천문학의 지식들은 전통 천문학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지면서 동아시아의 지적 풍토에 알맞게 변형되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에게 서양 천문학의 지식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서양 천문학이란 전통 천문학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대 천문학은 서양으로부터 이식된 대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의 현면 이후의 천문학 흐름을 살펴보고 역사책을 마치겠습니다. 천문학의 대변혁은 곧바로 역학에서의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의해 불어닥친 이러한 변혁은 여러 가지 난제들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유발하게 되는데, 가령 물체의 낙하, 행성의 회전 이유, 지구가 도는 것을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 지구가 도는데도 불구하고 던져올린 물체가 제자리에 떨어지는 이유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갈릴레이의 역학 연구와 뉴턴의 고전 역학이 확립되고 나서야 서서히 해결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19세기에는 천체 역학이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18세기에는 망원경에 의한 관측이 진보하였습니다. 특히 18세기 말 허셸은 천왕성을 발견하고 은하계 구조를 연구하였습니다. 또한 항성의 거리 측정에 성공함으로써 19세기 후반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항성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엑서선의 발견이라든가 양자론의 탄생, 원자 모델이 밝혀짐으로써 빠른 속도로 천문학은 발전하게 됩니다. 급기야 20세기에 들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 등의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으로 천문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00년에 등장한 양자론에 의해 천체 물리학의 이론적 기초가 확립되었습니다. 1938년의 연주시차의 검증은 태양 중심설의 결정타가 된가 동시에 항성의 거리 측정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의하여 천문학의 영역은 태양계를 넘어서서 은하계로 전개되었습니다. 또 1929년에는 왜 은하계가 거리에 비례한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측되고, 이러한 사실은 우주의 팽창을 뒷받침하여 원시에는 대우주 전체가 한 점에서 출발했으리라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천문학에서는 항성도 우주도 함께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진화론적 우주관에서 우주 진화론이 착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급격한 발전을 본 분야는 전파 천문학이 있습니다. 천체는 빛으로 관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에 의해서도 관측할 수 있는데, 이런 관측을 다루는 분야가 전파 천문학입니다. 전후 전파 망원경의 진보에 의하여 발견 수가 현저히 증가되고 광학 망원경과는 다른 다채로운 우주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먼 옛날 까만 밤하늘을 바라 보았던 인류는 이제 하늘을 넘어 우주를 넘어 나가는 우주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을 발사하고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우주 망원경을 지구의 자전 궤도에 올려 보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돌멩이 하나, 풀한 포개에서부터 시작된 의문은 저 우주와 결국 맞닿았습니다. 인류는 계속 그 영역과 지식을 넓힐 것입니다. 무한하게 쌓이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뉴턴보다 더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인류의 역사를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역사 채널 마치겠습니다. 더큰 우주를 품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